고린도전서 5장 1절 2절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아멘. 고린도전서 5장부터는 고린도교회가 갖고 있는 여러 문제 중에 두 번째 문제 살펴보고 있습니다. 바울이 책망을 하면서 어제 말씀을 나눈 것처럼 문제가 굉장히 간단합니다. 교회 안에 음행이 있는 것이죠. 이 음행의 문제에 대해서 사도바울이 이야기를 하는데 이 1절 2절에 보면 이 음행과 관련된 사도바울이 이야기하면서 참 묘하게도 두 가지 측면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는 이미 벌어진 사건은 음행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미 벌어진 사건과 관련해서 사도 바울이 책망을 하고 또 더불어서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두 번째 측면이 이 문제를 교회가 어떻게 처리했는가, 이 음행한 성도에 대해서 어떻게 했는가에 대한 내용을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뒤에 이 3절부터 나오는 내용들을 쭉 놓고 보면 이 처리했던 방식을 사도 바울이 더 중요하게 생각한 그런 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교회가 어떻게 처리했는가 이 이야기를 하려고 하면 본문에서 상세히 이야기하진 않았지만 하나 전제가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죄를 범한 당사자가 어떻게 했는가가 참 중요한 문제입니다. 가령 교회 안에 음행을 저지른 사람이 있었다. 근데 그 사람이 교회 앞에서 회개하고 또 벌을 받고 그리고 그렇게 하지 않겠노라고 그렇게 했다. 뭐 그러니까 온전하게 회개를 했다. 뭐 온전하든 뭐 아니든 회개해서 죄상을 받고 이런 과정들을 잘 거쳤다. 그러면 교회에서 그 문제를 어떻게 처리했느냐. 이게 심각하게 대두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한 사람이 회개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에서 아이 그거 죄도 아니야. 괜찮아. 뭐 회개할 필요 없어. 이래서 문제일 수도 있지만 그런 경우는 사실 거의 없거든요. 근데 지금 문제가 되는 건 한 사람이 죄를 졌는데 그 죄에 대해서 교회에서 죄를 죄로 여기고 벌을 내리고 바로잡아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읽을 때 항상 염두에 둬야 되는 건 뭐냐면 교회가 왜 문제를 그렇게 처리했느냐 이것뿐만이 아니라 한 개인은 그 문제를 어떻게 처리했는가. 죄를 지었던 당사자는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행동했는가. 이것도 늘 같이 염두에 둬야 됩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읽을 때에 너는 왜 죄를 지었는데 죄에 대해서 그렇게 처리했니? 라고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 개인적으로 눈을 받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도대체 바울이 어떻게 책망을 하고 있느냐, 교회가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했느냐, 2절에 보시면 교회가 처리한 방식이 나와요. 2절에 보면 맨 끝에 보면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니까 교회가 이 문제를 처리하면서 쫓아내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원칙은 뒤돌아서 이렇게 거꾸로 이야기하자면 이 음행 저지른 자를 교회에서 내쫓으라는 거죠. 내쫓으라고 한 건데 내쫓지를 않은 그런 행동을 한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렇게 내쫓지 않은 이유가 2절 앞부분에 나와요.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차피 통안이 여기지 아니야. 그러니까 이 죄를 지은 문제에 대해서 음행을 저지른 문제에 대해서 교회가 통안이 여기지 않은 거예요. 통안이 여기지 않았고 그래서 쫓아내질 않았죠. 이것을 다 통과해서 뭐라고 했냐면 바울이 교만하게 행동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교만하게 행동했다는 것을 그냥 우리 식으로 의미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자면 아무 그냥 괜찮아. 답고 가자. 뭐 이거 어떻게 할 거 이미 저질러졌는데 뭐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생각했던 방식이. 여하튼 이 죄를 죄로 여기고 거기에 적합한 형벌을 주고 그래서 그 사람이 온전하게 회개할 수 있게 하고 그래서 교회가 교회로서의 거룩함과 정결함을 잘 유지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거를 그렇게 하지 않은 거죠. 예전에 제가 어떤 목사님과 이야기를 하다가 아주 유명한 목사님에 대해서 사생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젊은 시절에도 그랬지만 그 이후에도 그렇게 여자 문제가 복잡하다고 그러시던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했더니만 제가 이제 당사자한테 물은 게 아니에요. 제3자한테 가까이 알던 분한테 여쭤본 거죠. 그랬더니 그 제 질문을 받은 가까이 알고 지내던 그분께서 자기도 물어봤대요. 목사님은 사생활이 좀 그렇다고 하시던데 어떠냐 그랬더니 그 문제를 지적받았던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했다는 거예요. 뭐 남자가 그럴 수도 있는 거지 그런 걸 갖고 자꾸 얘기를 하느냐. 그래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하면. 그래서 제가 그 질문했던 목사님께 또 물어봤어요. 그럼 그 이야기를 듣고 목사님은 뭐라고 말하셨습니까? 아니 남자가 그럴 수도 있는 거지 이렇게 얘기한 것을 목사님 뭐라고 대답하셨나 또 얘기를 하셨나요? 그랬더니 나는 부목사인지라 담임 목사한테 뭐라고 또 하기가 얘기해봤자 뭐 소용도 없고 이게 교회 안에서 문제를 처리할 때 보면 죄를 졌는데도 불구하고 덮고 넘어가는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가령 죄를 지은 당사자가 너무 힘이 있거나 너무 헌금을 많이 하거나 그런 담임 목사이거나 큰 장로여서 아니면 그 문제를 처리하는 성도들이 아, 이 정도면 됐지 뭐 어떻게 하라고 다 그렇게 사는 거지 이러면서 그냥 덮고 지나가든 여하튼 그렇게 지나가 버리는 거 이게 이제 큰 문제다. 뭐. 여러분 우리가 늘 잘 알고 고백하는 것처럼 내가 사람에게 죄를 범하건 사람에게 어떤 일을 행했건 그것은 그 사람에게만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도 죄를 범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의 문제는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처리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죄로 규정하시고 하나님이 정하시는 대로 벌을 받고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아, 이 정도는 그냥 큰 죄, 이 정도는 작은 죄, 이 정도는 요만큼만 하면 돼. 그래서 스스로 형벌을 정하고 스스로 면죄부를 주는 그런 방식으로 죄의 문제가 처리되어서는 안 된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결국 지금 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들을 놓고 보면 지금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 앞에서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교만하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생긴 겁니다. 앞부분에서도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사람을 기준 삼아서 자기를 높이는 그런 교만 때문에 분열과 분쟁이 생긴 거죠. 뭐 다른 일 때문에 분열과 분쟁이 생긴 게 아니에요. 나는 너보다 훌륭해. 그리고 내가 너보다 훌륭한 이유는 이러이러해.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결국 교만 때문에 교회 안에 분열과 분쟁이 생긴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거꾸로 죄를 지었습니다. 근데 죄의 문제에 대해서 뭐 괜찮아. 아니면 이건 이렇게 이렇게 하면 돼. 라고 교만하게 생각한 거죠. 그래서 은혜를 받았을 때에도 교만하면 교회 안에 문제가 생기고 죄를 범했을 때에도 교만하게 행동하면 또 교회 안에 문제가 생기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크게 보면 지금 교만이 문제인 거예요. 결국 하나님 중심으로 살지 않고 은혜를 받거나 죄를 범하거나 자기 중심으로 뭔가를 생각하고 판단하는 그런 교만 때문에 교회 안에 지금 이런저런 문제들이 생기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또 우리 스스로에게 적용하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잘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마다 성향이 있고 또 살아왔던 삶의 방식들이 있어서 죄를 지었을 때 처리하는 그런 방식들도 각각 좀 다르기는 합니다. 어떤 사람은 죄를 낱낱이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드러내고 형벌을 받고 그 죄 문제를 씻어내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자기가 행했던 죄에 대해서 그 죄를 다시 쳐다보기도 힘들어서 그냥 유야무야 덮고 지나가야지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죄를 범해서는 안 되겠지만 혹시라도 죄를 범하면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잘 처리하는 그리고 죄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들고 나와서 회개하고 또 용서받는 그런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에서건 가정에서건 또 개인적으로건 하나님 앞에 죄 범하지 않고 살고 죄 범한 이후에는 온전하게 회개하고 그것이 잘못임을 고백하는 용서받는 그런 삶을 우리 모두가 다 살아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다 어쩔 수 없는 죄인들임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때로는 주님 앞에서 그리고 때로는 사랑하는 사람들 또 내 주변에 있는 원치 아니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죄를 범하고 악을 행할 때들이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어떤 때는 참으로 내가 생각하고도 쉽지 않은 큰 죄들을 범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내가 죄로 여기지도 않을 만큼 사소한 죄들을 범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스스로 교만하여져서 어떤 종류의 죄악에 대해서건 누구에게 행한 죄악에 대해서건 통한히 여기는 마음 갖지 않은 그런 모습 되지 말게 하시고 다 죄를 보면 통한히 여기고 그 모든 것들을 내 안에서 몰아내기를 원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간절한 심령으로 죄를 자복하고 또 회개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교회가 또한 교회 이 세상 사람들 앞에서 또 성도들 앞에서 죄의 문제를 온전하게 처리하는 교회 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 교회부터 그러한 모습들이 있게 하여 주시고 또 한국교회가 그와 같은 회개하는 마음을 갖게 하여 주셔서 다시 한 번 더 주님 앞에 귀 쓰임받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에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 주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시길 원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은 나이다.